시간이 쉴 새 없이 지나갑니다. 한 주일이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빨리 갑니다. 아무리 시간이 빨리 가도 우리의 믿음의 닻은 든든히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대의 소망 제35장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자주 들으셨고 또 잘 아십니다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의 소망 35장에 보면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광풍을 성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제목으로만 되어 있지만 이야기는 두 가지가 실려져 있습니다. 광풍을 만난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서 광풍이 아니라 광인 미친 사람을 만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이야기 이렇게 광풍과 광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사시는 그 일정은 정말 아주 분주하고 피곤한 일정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봉사와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여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도 참 고달픈 일이었지만 더군다나 그 바리새인들의 그 정말 되지도 않는 아주 악의에 찬 비평과 또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을 와전 혹은 오전시켜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비판하고 또 욕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안 그래도 늘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주님을 더 힘들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좀 피곤하셔서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몰려들기 때문에 쉽게 쉴 수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4장 35절과 36절에 보면 호수 동쪽으로 좀 가자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 움직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유대 나라죠. 이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이제 사해 바다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단강이죠. 이게 세 부분이 되게 이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지역이. 제일 아래가 어디였습니까? 유대.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이 어딥니까? 예? 사마리아. 이게 여러 번 했는데, 역시 잘 잊어버리시죠? 그 전에 장막부흥에 가서 전종근 목사님이 이제 이 세 부분을 물어보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가르쳐드려서 알 줄 알았는데 아무도 대답들을 안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그래서 약간 쑥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중앙교인들이 저런 것도 모르나.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일 우회가 어딥니까? 여기 우리 갈릴리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넓은 호수인데 워낙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넓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바다같이 넓은 호수입니다. 이쪽이 이제 한참 예수님께서 일을 많이 하신 장소는 이쪽입니다. 서쪽이고 이쪽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많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많고 사람이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여기서 지금 복잡하게 피곤하게 일하시다가 배를 타고 어디를 가자는 것입니까? 동쪽으로 건너가자. 이쪽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좀 쉬시기 위해서 일로 가자. 이리로 가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배를 대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물론 무슨 뭐 이렇게 모타가 없었겠죠. 노를 저어서 그러나 꽤 아마 큰 배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자마자 아주 배도 고프시고 피곤하시고 해서 즉시 어느 한쪽 그 배 고물에 고물이 뒤편인가요? 앞편인가요? 배 고물이 앞에 뒤에요. 예. 앞에 그 뾰족한 부분 거기가 고물이라고 그럽니까? 어쨌든 그쪽에 가서 아주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근데 얼마를 가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바람이 아주 요란스럽게 불어 닥쳤습니다. 그래서 광풍이라고 했는데 광풍은 한자말 그대로 하면 미친 바람. 아주 바람이 요란스럽게 몰아쳤고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적어도 이 바다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다에 바람 뭐 웬만큼 불어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그런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람이 가라앉지 않고 배가 진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열심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이제 가지고 배를 바로 잡으려고 했지만 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배를 좀 안정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다 안 되니까 그때서야 뒤늦게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 같이 배를 타셨다는 생각, 예수님이 이 배에 같이 타셨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워낙 바람 소리가 거세고 또 흑암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계속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제 배가 거의 가라앉을 정도까지 갔습니다. 근데 번개불이 탁 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한쪽 구석에 아주 편안하게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잠들어 계신 예수님의 얼굴은 번갯불에 잠깐 비쳤지만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잠이 들어 계셨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께 갔습니다. 가서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장면을 우리가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 39절 본문을 좀 보고 이제 공부를 하십시다. 마가복음 4장 어느 분이 37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요. 39절까지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빨리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주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난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드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이 끝나자마자 풍랑은 즉시 멈추었고 바다는 아주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커먼 구름은 걷어나가고 구름 뒤에 있던 별들이 반짝거리면서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아주 다급하고 위급한 상태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풍랑이 일고 배가 거의 뒤집힐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 시대소망 336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조용히 쉬신 것은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의 입장에서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창조주 입장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 능력을 그는 버리셨던 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인간으로서 사셨습니다. 그 능력을 그는 버리셨던 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 없노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장전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예수님께서 신이기 때문에 그런 풍랑 속에서 잔잔하게 고요하게 계셨다고요? 아니에요. 한 인간으로서 존재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고요함을, 잔잔함을 계속 가지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고 한 무슨 작가인데요. 글을 쓰는 작가인데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실화인지 그저 만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배가 밑에 암초가 굉장히 많은 한 해안을 이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 배가 아주 암초가 많은 곳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배가 부딪혀서 파손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 탄 사람들이 다 겁을 먹고 아주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별로 겁이 없는, 겁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한 승객 한 사람이 그러한 와중에 아주 조심스럽게 그 배 키를 잡고 운전하는, 거기 무슨 조타실이라고 하나요? 그 방 가까이 이제 갔습니다. 이렇게 그 배를 움직여가는 그 조타수를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싹 웃고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뒤에 보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이 오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싹 웃었어요. 거기 간 승객이 불안했을까요? 안심이 됐을까요? 예? 아이고, 정말 위험하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웃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 헤쳐나갈 만한 여유와 자신감이 있으니까 뭐 아주 웃으면서 그 키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갔던 승객이 빨리 돌아와가지고 사람들한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상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조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조타수가 나를 보고 웃더라고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배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배를 운전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 인생의 배를 운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를 운전하도록 그분에게 운전대를 맡기셨습니까? 스스로 운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한 이야기라 여러분이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여기 아주 적절한 이야기라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그 중간에서 누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것을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자주 해요. 히치하이크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중간에 세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냥 태워줬다가 또 사고 나면 어쩔까 싶어서 그냥 다 지나가는데 미국 사람들은 잘 태워주나 봐요. 차가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뒷자리에 타라고 그랬어요. 싫다 하는 거예요. 옆자리에 타십시오. 싫다. 어쩌자는 겁니까? 내가 운전을 좀 하겠습니다. 당신이 이쪽에 타시오. 우리는 우리의 생활 한쪽 구석에, 한 모퉁이에 혹은 뒤에 예수님을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운전해 가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우리의 인생길이 안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광풍이 일고 있습니다. 미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군사적인 경향을, 움직임을 봐도 그렇고, 인간의 도덕을 봐도 그렇고, 정말 미친 바람처럼 요동하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바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풍이 일고 있는 세상을 우리 주님처럼 평안한 모습으로 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마치 미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요동치고 소란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시고 제정해 놓으신 말씀의 법도, 인간이 살아가야 마땅한 삶의 궤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시 마음을 합하고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 광풍은 즉시 그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일시에 광풍이 그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생활 속에서는 얼마든지 광풍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삶의 궤도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면 광풍은 멈추고 우리의 삶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스스로의 능력과 힘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처음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았더라면 쓸데없는 염려와 시련과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한 부분에서 혹은 어느 한 지점에서 이런 광풍을 만날 때, 삶의 쓰라린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만날 때 스스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씨름하지 말고 속히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기대소망 33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파괴한 것은 죄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평안하지 않고 평화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 자아가 정복되지 않고 끊임없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심령에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쉼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해도 우리는 인간의 격정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데 무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점에는 무력하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각 사람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신다.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 그 요동하고 혼란스러운 바람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한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지금 왜 화평을 누리자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은즉 무엇을 얻었은 즉, 의롭다함을 얻었은 즉, 죄 없다함을 얻었은 즉, 그 말이죠? 그러므로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화평을 빼앗아가고 평안을 부서뜨리는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그 죄를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으니 불안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화평을 누리자.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평안과 화평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앞으로 우리가 당면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항구에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이 아주 극적인 경험을 끝내고 잔잔한 호수를 이제 건너서 동편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제는 무엇을 만났습니까? 광풍이 아니고 광인. 미친 바람이 끝났는데 이제 미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무덤 사이에 숨어있던 두 명의 미친 사람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사단의 지배하에 아주 100% 완전하게 들어간 그 광인의 모습은 사람보다는 짐승에 더 가까웠습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도망했습니다. 누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참 사람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좀 전에 그 바다에서 주님만 옆에 계시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으면서도 또 갑자기 미친 사람이 나타나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가다 보니까 누가 없어요? 예수님은 안 계셔요. 그래서 가다가 좀 멋쩍어가지고 다시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그 계신 곳에 누가 있습니까? 두 미친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 귀신들은 예수님만 만나면 맥을 못 춥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정체를 누가 잘 압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압니다.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그 귀신의 장본인이 되는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패배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은, 이 귀신은 예수님만 보면 두려워합니다. 여기 예수님과 그 광인 사이에 간단한 대화가 나옵니다. 그 광인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사탄의 말입니다. 그 아주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말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자기 말이 아니에요.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대라고 하는 이 해석하면 사단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귀 사단이 아니고 군대, 연대, 사단 그런 거 있죠? 1사단, 2사단. 그 군대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사단 정도의 규모예요. 근데 그 당시 이 로마의 배경으로 볼 때 보병 사단, 한 사단은 군인 수가 한 6천 명이고 보병이 6천 명이고 마병이 한 700명 해가지고 1개 사단이면 6,700명 정도의 군대를 이제 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1사단, 한 개의 사단이 그 정도 컸습니다. 지금 이 귀신이 6,700 귀신을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귀신이 6,700마리가 들어간 게 아니, 그 정도 많이 들어갔다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대단히 많은 귀신이 들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포악한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오라 하고 내어 쫓으니까 뭐라고 대꾸가 나옵니까? 우리를 저기 돼지에게로 보내서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로 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요청했습니까? 자기들이 그리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허락하셨습니다. 허락.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가라고, 글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가라. 그래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돼지떼가 혼비백산해가지고 딱 어디로 빠져버렸어요? 그 밑에 바다로 빠져버렸어요. 근데 아마 이 바다가 아니고 어디로 빠졌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지금 일어난 일이니까. 이 호수 어딘가 낭떠러지로 이제 빠져 들어간 거예요. 바다로 빠졌다는 것이 이제 여기 빠진 것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하면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기에 빠졌어요. 저기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을 했습니다. 재산의 피해가 엄청나게 일어났죠.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그 왜 그 재산 피해를 내고 주인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준 그 사건에 왜 그걸 허락하셨느냐. 이제 책들을 좀 찾아보니까 추측이 있어요. 추측. 왜 그러셨을까? 한 가지는 귀신이 이제 나가가지고 돼지 떼와 함께 그냥 그 다 빠져버렸으니까 다시는 귀신이 들어오지 않게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랬다가 아닙니다. 그랬을 것이다 하는 추측입니다. 또 한 가지는 2천 마리의 돼지 떼보다 누가 더 귀하다는 것입니까? 그 두 영혼이 더 귀중함을 네,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아, 세 번째는 추측이 아니라 그 시대소망에 언급된 것입니다. 약간 밑부분으로 오셔서 시대소망 33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돼지의 소유주에게 이런 손실을 당하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국률이 여기셨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세상의 사물에 골몰하여 영적 생애의 큰 관심사를 돌아보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저들이 당신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기적 무관심의 마력을 깨뜨리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세속적인 손실로 말미암아 아깝고 성이 나서 구주의 자비하심에 눈을 감아버렸다. 여기에 하나의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허락하신 이유는 그 돼지떼의 주인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공동의 소유인지 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돼지떼의 주인에게 좀 너무 그렇게 세상의 사물에 몰두해가지고 영적인 사물에 눈멀어 있는 장님이 되지 말고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가는 엄청난 이적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어떤 영적인 관심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 이 돼지떼의 주인들은 그 재산이 아까워가지고 또 화가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더 큰 저항감을 가지고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조그마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영적으로 큰 손실을 감수하고 삽니다. 영적인 유익을 얻기보다는 세속적으로 얻는 이득을 더 좋아합니다. 그 밑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라사 사람들처럼 이 거라사는 이 광인들의 사건이 있었던 장소지요. 우리는 거라사 사람들처럼 실제로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는 그런 기회는 없다. 지금 우리가 뭐 갑자기 돌이켜서 예수님을 등지고 타락하진 않지요. 그러나 순종하면 세속적인 이익을 희생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임재로 인해 금전상의 손실을 당치 않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 성령을 내쫓는다. 오늘날 우리 어떻습니까? 조그만 세속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회피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일들을 자주 많이 합니다. 이 돼지 소유주 같은 사람들을 되지 말고 언제나 이 영적인 사물에 대하여 민감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귀신이 이제 나간 그 두 사람은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빛이 그들의 마음을 비쳤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지성적인 광채를 발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단의 형상으로 일그러졌던 용모가 갑자기 온화해지고 늘 피에 젖어있던 손은 깨끗하고 조용해졌고 즐거운 음성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몹쓸 귀신에 들린 경험은 없지만 사단의 손에 잡혀있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님 편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귀신이 들려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이 귀신 들렸다가 주님께 치료받고 정말 온유하고 공손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된 이 거라사의 광인처럼 우리도 비록 죄에 물들어 있었고 죄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음을 얻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간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음을 입은 귀신이 나가고 정말 정신이 온전해지고 새 사람이 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따라오지 말고 마가복음 5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재에 나와있죠. 시작.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나 따라오지 말고 가서 내가 어떻게 고침을 받고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너 아는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 일일이 이야기를 하라.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받은 바 생명의 말씀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주께 더 가까워지는 것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하는 중에 되는 일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구주께 더 가까워지는 것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하는 중에 되는 일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잘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 일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본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구원의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요새 점심때만 되면 식당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봉사하시는 집사님들 많이 계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으로 보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꼭 식당이 아니더라도 밖에서라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복음을 받아야 될, 내가 복음을 나눠줘야 할 사람으로 대하시면 우리 마음에 변화가 올 것입니다. 식당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얼마나 많이 떠가는지 몰라요. 아이고, 저 사람이. 양심이 없어. 5천 원 내고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어. 어떤 사람은 12시에 와가지고 2시 10분까지 있어요. 계속 얘기하다 떠다 먹고 또 이따 또 소화시켜가면서 또 떠다 먹고 또 아이고 저 사람 참 주책이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오래요. 저렇게 많이 먹으면서 저렇게 오래 저러고 있을까. 참 양심도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안 해도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눈을 살짝 흘겨도 이게 다 전파가 돼요. 느낌으로 다 압니다. 느낌으로. 절대로 여기 출입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나누어 줘야 할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은 영적인 성장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체험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자기 중심적인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어요. 영혼에 대하여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자기 주변의 일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기도할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2시간씩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거리가 있어요. 그런 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닮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단이 인간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그 타락의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줌과 동시에 그러한 사단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덤에 살면서 사귀에 들려서 억제할 수 없는 정욕과 끔찍한 유격의 노예가 되었던 이 비참한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 넘어갈 때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다. 사단은 항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감각을 혼란시키고 악한 마음을 품게 하며 강포와 죄악을 범하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사단은 신체를 허약하게 하고 지능을 어둡게 하며 심령을 타락시킨다. 사람들이 구주의 초청을 거절할 때는 언제나 자신을 사단에게 굴복시키고 있는 것이다. 생애의 각 부분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오늘날 사단에게 굴복하고 있다. 사단의 권세를 막는 유일한 방벽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막는 유일한 방벽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에게서 품성을 고상하게 하고 고귀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개발시킬 것이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몸과 심령과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우리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변화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